창세기 92번 메시지 성숙됨 성숙의 과정 첫 번째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창세기의 가장 줄곧은 부분인 37장부터 50장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어린이들은 이 장들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좋아합니다. 기자는 이 부분에 이르렀을 때 그의 글쓰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처음 36장의 기록은 짧고 명료하지만 마지막 14장의 기록은 매우 상세합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 생활에 대해 매우 실질적인 까닭에 매우 상세합니다. 창세기에서 이 마지막 14장보다 더 실질적인 곳은 없습니다. 37장을 보기 전에 나는 당신의 관심을 이 책에 처음으로 돌아가게 하고 싶습니다. 책을 읽을 때 우리는 그 책의 주제와 목적을 이해해야 합니다. 50장으로 된 창세기를 다 읽은 후에도 여전히 그 주제를 모를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젊었을 때 나는 창세기가 두 가지 중요한 것, 즉 하나님의 창조와 사람의 타락을 다룬다고 들었습니다.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여 요셉이 애굽에서 입간하였다라는 말씀으로 끝맺습니다. 첫 구절은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고 마지막 구절은 요셉이 애굽에서 입간되는 것에 대하여 말하므로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와 사람의 타락에 관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 관점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 책에 대한 매우 부적절한 이해입니다. 성경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자신을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머리카락과 열 발가락이 있지만 머리카락과 열 발가락이 사람 전체를 이룹니까? 이것이 온전한 사람입니까? 틀림없이 아닙니다. 심장과 폐 같은 모든 주요 부분과 조직들은 머리카락과 발 사이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책의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 사이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은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 두 개의 의미심장한 말, 즉 형상과 다스림이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그는 타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무슨 목적을 위해 사람이 창조되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가장 높으신 분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아마 당신은 전에 당신 자신을 이처럼 높게 여긴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 자신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낮은 피조물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그분의 통치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창세기의 주제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만물 위에 하나님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표현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고 그분을 대표하도록 그분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표현이요 대표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심장입니다. 이것을 점진적으로 알기 위해서 창세기 50장 모두가 필요합니다. 그 안에 기록된 모든 세대들, 즉 아담, 아벨, 에노스,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이 사람을 통하여 그분 자신을 표현하는 것임을 보여주려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목표요,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경륜은 사람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 책이 담고 있는 모든 세대들에 대한 기록은 하나님의 신성한 경륜에 대한 묘사입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표현과 통치권에 대해 많이 보지 못합니다. 비록 아벨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표현과 통치권을 명백히 보지 못합니다. 예노스는 그가 깨어지기 쉽고 연약함을 인식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표현이나 통치권을 거의 보지 못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표현을 약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노아에게서 하나님의 표현과 통치권을 약간 보지만 그것은 다소 희미합니다. 그것은 명백하거나 인상 깊거나 분명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안에서는 노아 안에서 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표현과 통치권을 더 적게 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을 지나치게 높이지만 그는 단지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의 첫 단계에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의 시작인 칭의에 대한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삭 안에서 하나님의 표현과 통치권을 거의 볼 수 없습니다. 그의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물려받은 사람인 이삭은 단지 먹는 것만을 관심하였습니다. 먹기 좋은 것이 주어지기만 하면 그는 눈먼 채 축복을 주었습니다. 야곱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표현을 봅니다. 그러나 이 책의 마지막 14장 전에는 야곱 안에서 하나님의 표현을 많이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장들에서 우리는 그에게 있는 하나님의 표현과 하나님의 통치를 매우 많이 봅니다. 비록 이 부분에서 야곱은 나이가 많았지만 그의 영적인 눈은 매우 예리하였습니다. 그는 어디에 가든지 참된 상황을 꿰뚫어보고 적절하게 사람들을 축복하였습니다. 더욱이 그의 축복은 하나님의 예언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그분을 표현하였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 가장 높은 통치자인 바로도 야곱의 축복 아래 있었습니다. 야곱은 바로 앞으로 인도되었을 때 안녕하시오, 어떻게 지내셨소, 연세가 몇이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의 손을 내밀어 그를 축복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가 하나님의 표현인 사람 야곱 아래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한 야곱의 축복 역시 예언이었습니다. 야곱의 속임을 당한 이삭은 눈먼 채 그를 축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한 야곱의 축복은 훨씬 달랐습니다. 요셉은 장자인 므낫세가 장자권을 받을 것을 기대하며 그의 두 아들을 야곱에게로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의 팔을 어긋맞겨 어린 자인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그의 오른손을 얹었습니다. 요셉이 야곱의 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려 하자 야곱은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라고 말하며 거절하였습니다. 야곱은 내 아들아, 너는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모르지만 나는 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나의 축복은 하나님의 표현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나의 축복의 말은 하나님의 예언이니라 고 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야곱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을 표현한 사람을 봅니다. 야곱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말하는 것을 무의미한 문제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신약에 의하면 아들은 주로 그분의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표현하셨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은 주로 하나님을 위하여 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분을 말해 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표현인 야곱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해서는 어떠합니까? 창세기는 요셉이 온 땅 위에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끝맺습니다. 비록 바로가 왕이긴 하였지만 그는 단지 간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행동하는 왕은 생명의 체험에 있어서 야곱의 한 부분인 요셉이었습니다. 요셉과 함께한 야곱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권과 하나님의 표현을 봅니다. 야곱과 요셉을 결코 분리하지 마십시오. 창세기 마지막 14장에 대한 기록은 그 두 사람을 함께 혼합합니다. 이것은 요셉이 야곱의 통치 부분이라는 것과 야곱과 요셉을 분리된 사람들로 간주해서는 안 됨을 암시합니다. 이 부분에서 야곱은 고통당하고 있었으며 요셉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37장에서 요셉은 그가 고통당하고 있다는 인상을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이 장은 요셉이 아닌 야곱이 고통당하고 있었음을 계시합니다. 어떤 사람은 요셉은 구덩이 속으로 던져졌을 때 고통당하고 있지 않았나요? 라고 말하며 논쟁할지 모릅니다. 이것은 당신의 해석일 뿐입니다. 이 장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야곱이 심히 고통당하였습니다. 그는 나엘이 죽었을 때에도 울지 않았지만 요셉이 맹수에게 삼킨 바 되었다는 결론을 내리고는 슬피 울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통치권의 책인 창세기는 어떻게 사람이 그분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표현하고 그분의 통치권으로 그분을 대표할 수 있도록 다시 만들어지고 변화될 수 있는가 하는 온전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14장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후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하나님의 통치를 행사했음을 암시합니다. 창세기는 온전합니다. 그것은 시작한 것처럼 끝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통치권으로 시작하고 끝냅니다. 창세기를 마감하는 장들 속에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이제 내게는 땅 위에 나를 표현하고 나를 대표하는 한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나의 형상을 갖고 나의 통치권을 행사한다. 그의 말은 나의 예언이요 그의 행동은 나의 통치권의 행사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주제입니다. 성숙됨. 성숙의 과정. 37장에서 야곱은 나이 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시간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장구한 길을 여행하며 마침내 헤브론에 이르렀습니다. 야곱은 많은 것들을 통과했습니다. 아마 성경에 나오는 누구도 야곱만큼 많이 얽히고 복잡한 상황을 거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는 그가 관심 쏟던 모든 것을 거의 다 잃을 그러한 정도까지 하나님께 다루심을 받았습니다. 37장의 그 당시에 라헬은 죽었고 야곱은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곳에서 알았었던 그 교통을 누리며 헤브론에 살고 있었습니다. 마치 야곱은 헤브론에 은퇴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생명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은퇴처럼 보이는 것을 뒤엎기에 개입하셨습니다. 나는 헤브론에서 야곱이 조용한 생활을 하려고 최선을 다했으리라 믿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교통 가운데 있었을 때 많은 기억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조용함 가운데 그는 나는 예서의 발뒤꿈치를 움켜쥐지 말았어야 했어. 나는 예서나 내 아버지를 속이지 말았어야 했다. 아, 내가 나의 어머니를 두고 애삼촌 나반에게로 도망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 그뿐 아니라 나는 나엘을 그렇게 많이 사랑해서는 안 되었다. 아, 그녀를 사랑함으로 내게 약이 된 괴로움이 어떠했던가. 왜 나는 그렇게 어리석었던가. 나는 나반에게 속임을 당하지 말았어야 했다. 왜 나는 라헬을 얻기 위해 그 모든 세월을 일하기로 약속했던가. 라반과 함께 있었던 그 세월 동안 나는 더위와 추위로 고통당해야 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야곱이었다면 은퇴 시에 무엇을 하였겠습니까? 당신은 아마 이제부터 계속 나는 조용한 생활을 하기 원한다. 더 이상 탈취하는 것이 없을 것이고 더 이상 발뒤꿈치를 잡는 것이 없을 것이다. 예서도 라반도 라헬도 모두 사라졌다. 지금은 내가 조용히 인생을 누릴 시간이다 라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확실히 야곱은 그곳 헤브론에서 조용한 생활을 즐기고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야곱은 그의 다른 모든 아들들보다 더 요셉을 사랑하여 그를 위해 채색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만일 야곱이 은퇴에 있지 않았다면 요셉을 위하여 그러한 옷을 만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쁜 아버지였다면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 시간을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인생을 즐기고 있었으며 그에게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옷을 만들 수 있는 많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은퇴하였다는 증거입니다. 채색의 옷에 대한 언급은 우리가 야곱의 성격과 원함과 의도와 목표와 성질을 볼 수 있는 작은 창입니다. 마지막 단계에서의 다루심들. 하나님의 손날에서 그렇게 많은 다루심을 거친 후 의심할 것 없이 야곱은 지쳐 있었습니다. 그는 탈취하는 것과 속이는 것과 다투는 것과 싸우는 것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의 생활은 조용하였고 그에게는 그의 마음의 보물인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에 의한 편애로 인하여 그는 그에게 채색옷을 지어주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였습니까? 왜 그는 가장 나이 많은 루벤이나 가장 어린 베냐민을 위해서 그런 옷을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비록 루벤은 야곱의 첩과 더불어 간음을 범하여 자신을 더럽혔지만 베냐민은 가족 중 젖먹이었으며 너무 어려서 어떤 나쁜 짓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은 첫째로는 요셉에게, 둘째로는 베냐민에게 있었습니다. 야곱은 치우쳤습니다. 앞으로 보겠지만 요셉을 향한 야곱의 치우침은 그에게 고통을 야기시켰습니다. 이 장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 아래에 있습니다. 어떤 것도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요셉의 형제들이 그를 구덩이 속으로 던져 넣었을 때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그 장면에 나타났고 그의 형제들은 그를 그들에게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셉은 애굽으로 이끌려가 바로의 시종인 보디발에게 팔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었습니다. 사실 요셉을 향한 야곱의 치우침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었습니다. 37장에서 하나님은 야곱이 성숙하도록 이 치우침을 다루기 위해 그분의 주권을 행사하셨습니다. 이 장 이전에 야곱은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성숙되지 않았습니다. 변화되는 것은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 안에서 바뀌는 것이요, 성숙되는 것은 우리를 바꾸는 신성한 생명으로 충만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 안에서 변화될 수 있지만 아직 신성한 생명으로 충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7장부터 45장까지는 야곱의 성숙의 과정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과정은 37장 1절에서 시작되어 45장 28절까지 계속됩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5장에서 우리는 야곱이 온전히 성숙되었음을 봅니다. 아마 그의 전 생애에서 야곱은 이 9장에서 당한 것만큼 많이 고통당한 적이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참으로 야곱의 고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장들 속에서 우리는 야곱의 일생의 마지막 단계에서의 다루심들을 봅니다. 여기서 그가 깊이 겪은 고통들은 그의 개인적인 느낌들을 만졌습니다. 이러한 장들 이후 야곱에게는 더 이상의 다루심들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온전히 성숙되었고 신성한 생명으로 충만되었으며 그에게는 하나님의 표현과 하나님의 통치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표현과 통치를 위해서는 성숙이 필요합니다. 오직 성숙한 생명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그분의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7장에서도 야곱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거나 하나님의 통치권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변화되기는 하였지만 아직 성숙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을 향한 그의 치우침은 그가 성숙하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이 편애는 하나의 약점이었습니다. 변화된 사람은 사랑이 있어서 치우치거나 다른 약점들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야곱이 성숙될 수 있도록 그를 주권적으로 그분의 손 아래 두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 아래 그의 마음의 보물을 빼앗김. 성숙되기 위하여 야곱은 먼저 그의 마음의 보물인 요셉을 잃는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요셉이 이른바 될 수 있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가 어떤 질병으로 쉽사리 죽을 수는 있었겠지만 어떻게 야곱이 그를 잃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아직 매우 유용하였던 까닭에 죽기로 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야곱에게서 빼앗긴 바 되어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야곱이 요셉을 잃게 되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는 아직 매우 유용하였던 까닭에 죽기로 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야곱에서 빼앗긴 바 되어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야곱이 요셉을 잃게 되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그의 형제들에 대한 나쁜 소식을 고함. 2절은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그 형제들에 관하여 나쁜 소식을 고하였음을 말합니다. 요셉의 12 아들 모두 중에 오직 두 사람, 즉 17세의 요셉과 아직 어린 꼬마였던 그의 동생 베냐민만이 선하였습니다. 나머지 10명의 아들은 더럽고 악하였으며 요셉은 계속적으로 그들에 대한 나쁜 소식들을 그의 아버지에게 고하였습니다. 야곱의 12 아들 모두 중에 오직 두 사람, 즉 17세의 요셉과 아직 어린 꼬마였던 그의 동생 베냐민만이 선하였습니다. 나머지 10명의 아들은 더럽고 악하였으며 요셉은 계속적으로 그들에 대한 나쁜 소식들을 그의 아버지에게 고하였습니다. 이 10명의 형제들 중 첫째인 루벤은 그의 아버지의 첩과 더불어 간음을 행하였으며 넷째인 유다는 창기로 변장한 그의 며느리와 더불어 음란을 행하였습니다. 레이와 시므온은 그들의 여동생 디나의 더럽힘에 복수하여 하몰과 세김을 살해하고 그 성을 약탈할 정도로 잔인하였습니다. 이 형제들이 그들의 친형제를 살해하려고 음모를 꾸몄다는 사실은 그들이 얼마나 죄악되었는지를 암시합니다. 그들이 선택받은 거룩한 가족의 아들들이었다는 것과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조상들이 될 예정이었다는 것은 믿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의 형제들이 악하지 않고 선하였다면 요셉은 결코 이른바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의 모든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함. 우리가 보았듯이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소옷을 지었더라. 요셉을 위한 사랑의 치우침으로 인하여 야곱은 성숙되기 위하여 그를 잃어야 했습니다. 요셉을 잃은 것은 주로 그를 향한 야곱의 편애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를 미워함. 4절은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고 말합니다. 요셉을 향한 야곱의 편애는 그의 다른 아들들로 하여금 요셉을 미워하게 하였습니다. 한 자녀를 향한 편애는 다른 자녀들 사이에 미움을 일으키므로 부모들은 그것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한결같아야 하며 치우치지 않아야 합니다. 요셉의 형제들 역시 요셉이 착했고 그들에 대한 나쁜 소식들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고하였던 까닭에 그를 미워하였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로 하여금 그를 더 미워하게 한 두 가지 꿈을 꿈. 요셉은 두 가지 꿈을 꾸었으며 이것은 그 형들로 하여금 그를 더욱더 미워하게 하였습니다. 이 꿈들은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둘은 확증과 간증의 수임으로 두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단들과 별들이 모두 요셉에게 절하였으므로 두 가지 꿈은 한 가지를 가리킵니다. 우리 눈에 간음하는 자들이요, 음란한 자들이요, 살인하는 자들이요 미워하는 자들인 요셉의 형들은 지옥으로 저주받아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한 온유한 10대를 둘러싸고 있는 가시들과 강도들에 대한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단들과 별들에 대한 꿈을 꿨습니다. 단은 추수 후에 묶여지는 밀 다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눈에 야곱의 아들들이 온 땅 위에 그분의 농작물이었음을 암시합니다. 더욱이 그들은 푸른 농작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잊고 추수되어 단들로 묶여진 농작물이었습니다. 둘째 꿈에서 요셉의 가족 구성원들은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로 상징되었습니다. 그것들은 하늘에서 빛나는 환한 빛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계시록 라이프 스터디에서 계시록 12장과 창세기 37장에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총체를 대표한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요셉의 때에 그의 가족은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총체였습니다. 우리의 관점에 따르면 그들이 악하고 더럽지만 하나님의 관점에 따르면 그들은 환하고 하늘에 속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간적인 본성에 따르면 우리는 추하고 악하고 부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택받고 구속되고 사함받고 거듭나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농장이요 하나님의 농작물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수확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게 될 것이고 단들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늘에 속한 빛들입니다. 이 어떠한 이상입니까? 그 꿈들을 땅 위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본성과 위치와 기능과 목표를 계시하므로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요셉에게 이러한 꿈들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분의 수확물이요 그분의 빛들입니다. 수확물인 그들에게는 생명이 있으며 이를 성신인 그들에게는 빛이 있습니다. 첫째 꿈에는 생명이 있으며 둘째 꿈에는 빛이 있습니다. 생명과 빛은 하나님의 사람의 두 가지 특징입니다. 첫째 꿈에서 단들은 요셉의 단에게 절하였으며 둘째 꿈에서 해와 달과 11별이 그에게 절하였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와 형들에게 그의 둘째 꿈에 대해 말했을 때 야곱은 그를 꾸짖고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정치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순수하고 솔직하고 신실하고 정직하였습니다. 만일 그가 그의 꿈에 대하여 그들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정치인들과 같지 않고 요셉과 같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정직하고 솔직한 요셉들이 많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의 대부분이 지혜로운 정치가들입니다. 당신은 꿈을 꿀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에 대해 결코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요셉은 참되고 솔직하고 열려있고 투명하였습니다. 그는 그의 꿈들에 대해 그의 형들에게 말하기를 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더욱더 그들의 미움을 일으켰으며 요셉의 투명함은 그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였습니다. 많은 때에 나는 또한 나의 투명함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정치적이라면 나는 더 이상 요셉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요셉이 그의 꿈들에 대해 그의 형들에게 말한 것이 잘못입니다. 만일 우리가 요셉이었다면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아마 난 지난밤에 좋은 꿈을 꾸었어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꿈에 대해 우리에게 질문할 때 우리는 미안하지만 나는 그것을 네게 말할 수 없어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정치적인 지혜입니다. 당신은 정치가이겠습니까? 아니면 요셉이겠습니까? 당신이 요셉이라면 당신은 당신의 솔직함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힐 것입니다. 요셉의 꿈들로 인해 그 형들은 전보다 더 그를 미워하였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양치러 감. 요셉의 형들은 세겜에 있는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를 치러 갔습니다. 양을 치는 것은 그들의 생계수단이었습니다. 주권적으로 그들은 그들의 이 생계를 통하여 요셉을 야곱에게서 떼어낼 기회를 가졌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을 보도록 보낸 바 됨. 뒤에 요셉은 그의 형들을 보도록 그의 아버지에 보내졌습니다. 이것 또한 주님의 주권이었습니다. 야곱이 그의 형제들을 보도록 요셉을 보냈다는 사실은 야곱이 인생을 즐기고 있었다는 또 다른 암시입니다. 만일 그가 바빴다면 이것을 하도록 요셉을 보낼 생각을 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는 할 일이 전혀 없었으므로 갑자기 그의 아들들에 대해 생각하였고 그들을 관심하였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가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복종하였습니다. 그는 험담하거나 헛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의 형들을 찾기 위해 갔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를 죽이기에 음모를 꾸밈.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더라. 그들은 서로 이르되 꿈꾼자가 오는도다 라고 하며 요셉에게 하나의 호칭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죽이고 나서 그들의 아버지에게 그 일에 대해 속이기로 함께 음모를 꾸몄습니다. 루벤이 그 형제들의 손에서 요셉을 구출하기 원함. 가장 맏형인 루벤은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구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음모를 들었을 때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 생명은 상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더라. 루벤의 의도는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 아버지에게로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유다는 요셉을 죽이지 않고 팔기로 제안함. 루벤이 없을 때 넷째 형인 유다는 요셉을 죽이는 대신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유다는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익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권력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요셉이 미디안의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림. 요셉은 미디안 출신의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렸습니다. 이스마엘은 하갈이 낳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으며 미디안은 그의 마지막 아내 그두라가 낳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스마엘 사람들과 미디안 사람들은 육신을 대표합니다. 미움은 육신과 관계 있으며 육신은 애굽으로 대표되는 세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의 형들의 미움 때문에 요셉은 육신에 넘겨졌으며 육신은 그를 애굽으로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의 주권으로 그분은 육신과 요셉의 형들의 미움을 포함한 모든 것을 이용하셨습니다. 이 장에 나타나 있는 모든 소극적인 것, 즉 미움, 육신, 바로의 시종 보디발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께 주권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야곱이 그 마음의 보물을 잃음. 언뜻 보기에 우연의 일치인 듯한 이 모든 사건들 속에 역사된 하나님의 주권을 통하여 야곱은 그 마음의 보물을 잃었습니다. 라헬의 죽음 이후 야곱의 마음은 온통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갑자기 너무나 놀랍게도 요셉을 강탈당하였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이 악한 짐승에게 먹힌 것으로 믿도록 그를 속였습니다. 야곱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였더라. 야곱에게는 땅 위에 더 이상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낙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남은 것이 전혀 없을 정도로 강탈당하였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그를 위로하려 애썼지만 그는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고 말하였습니다. 야곱은 완전히 낙담하여 아무것도 그를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의 마음의 보물을 잃었습니다. 이 다루심은 얼마나 깊고도 개인적입니까? 원칙상 조만간 우리 모두는 그러한 다루심을 통과할 것입니다. 이것을 미리 예견하여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37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결과를 보는 47장이 있음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37장은 단지 좁은 지하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야곱은 성숙할 수 있도록 이 좁은 지하도를 걸어야 했으며 그의 마음을 깊이 만지는 고통을 체험해야 했습니다. 그의 전 생애에서 요셉을 잃은 것만큼 개인적으로 깊게 그를 만진 것은 없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데려가 그를 보디발에게 팜. 그러나 요셉은 이른바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인도된 것은 사실 그의 고등학교로부터 대학으로의 이동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그는 그의 더 높은 교육, 왕권을 위하여 그를 예비시킬 교육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물론 야곱은 이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애굽에서 그는 그의 더 높은 교육, 왕권을 위하여 그를 예비시킬 교육을 받을 것이었습니다. 물론 야곱은 이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야곱의 눈에 요셉은 이미 짐승에게 삼킨 바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요셉은 왕권을 위하여 예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야곱아 슬퍼할 필요가 전혀 없다. 대신 너는 너의 아들이 애굽에서 왕으로 예비되고 있음을 인하여 기뻐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